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을 두고 다니면서 가르치셨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7절에 보시면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시고 할 일을 명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까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단계까지 오는 그런 그런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단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따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분인데 따라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부르시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끌려가지고 다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단계냐 하면은요 초청하시는 단계였어요. 그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에 우리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시면은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는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야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죠. 39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와봐라.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와서 봐라. 너희들이 봐라.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와 같은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셨어요. 4개월 제자들이 와서 지내기도 하고 하루 지내기도 하고 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고 알아가고 연결이 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기간이 4개월 정도가 지났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오래 전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가 관계를 또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 이런 기간을 갖도록 하셨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기간을 갖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죠? 갑자기 그냥 길 가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사도바울처럼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으신 분 계세요? 아니죠. 예, 주변에 어떤 그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한 어렴풋한 그런 기억이 있었거나 그래서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그냥 기웃게 하고 어떤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해가지고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기간이요 와보라는 기간이 한참 걸리기도 해요. 오랜 동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서 변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통해서도 변하기도 하고 남편을 통해서 변하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계속 기대해줬던 이웃을 통해서 변화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연결과 관심의 그런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면 하신 일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그런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거 봤지만 마가복음 1장에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최면 걸린 것처럼 따라한 게 아니라 그 같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교제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섬기는 그런 일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초청에서 와서 지내게 되는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훈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섬기기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나와 함께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시죠.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목양하는 거라든지 사역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는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마가복음의 이 부분은 이제 보내시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자칫하면은 이런 기간 그냥 별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섬기고 나가서 뭔가 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기반이 약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되기가 쉬워요. 사실은 무조건 그냥 봉사하면은 그러다가 보면은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에 오다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없이 기본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단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라는 것 때문에 훌쩍훌쩍 넘어가다 보면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제는 정말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고 어떤 그런 단계에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주님과의 끊어짐이 없는 그런 교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제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바로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성장시키시고 내보내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충실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이런 것들이 아 바로 이런 단계가 다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세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악한 귀신을 물리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라 하실 때는 그때는요 저희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는 그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처럼 예수의 권능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명히 나에게도 또한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겸손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도 이상한 것입니다.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데 또 아무것이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안 돼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이 귀신을 억누르는 이런 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신유나 이런 축사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까? 그런데 예, 자꾸만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거기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좀 더 힘을 주던지 말이죠. 내가 뭔가 이겨,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예,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거보다는 큰 이거 내 체면이 살려면 내가 이걸 고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이것이 되어요.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병낫기를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 다 부작용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결과를 내가 손에 쥐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많이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피닉스 지역에도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요 교회가 어떤 이런 어떤 신유라든지 어떤 축사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그런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경험도 없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일어나면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다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떤 분이요 내가 참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기 원하는데 말씀을 봐도 그냥 그저 시큰둥해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속에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 못 해봤어요? 아니요, 못 해봤는데요. 자, 나하고 같이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이런 다음에 그냥 뭐 만약에 어떤 환상 상태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끄는 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전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을까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를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하면은요 내가 경험한 건데 이러고 자기 경험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과 그것이 잘 연합이 되면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말씀이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교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하고 있으면은요, 정말 예수의 이름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영광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어두운 영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할 그런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주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때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런 것만 다 하나 하셔요. 빵자루는 안 된다 그랬지, 신발은 된다 그랬지, 옷은 두 벌이라 했지, 뭐 이런 것만 그냥 해가지고 이거 하고요, 다른 거는 잘 아는데 그런 건 잘 쉬어야 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누가복음이라든지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요. 여기는 된다 그랬는데 거기는 또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그러고서 이제 막 복잡해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맨날 비본질, 신발은 가지지 말라 그랬고 옷은 한 벌이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는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유나 축사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상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고 성경의 말 지도를 다 외우고 막 그냥 생각만 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그림으로 다 펼치신다. 예수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난 바빠. 그것도 다 상실한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예수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네 자신이 스스로 준비해가지고 뭔가 준비됐으면 되고 준비 안 됐으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시는 주님,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제 부르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실 때는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는요, 결코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어떤 사람은 맨날 먼지 떠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른 주에 있었을 때 거기에 이단이 저 이단 종파에 또 속해서 있었던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유학생 그룹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열성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베레아 벌써 오래전이지만은 지금도 뭐 베레아 선교단 거기에 있던 이제 뭐 제자들이 막 양성이 돼 가지고요. 지금 뭐 베레아 그 김기동 목사를 한번 뭐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김미동 목사의 그런 제자들이 막 퍼져가지고 레마 선교회 뭐 그런 것도 다 그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그 김미동 그 선교회 레마 선교회에 거기서 또 열심히 배웠던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계속 유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생 그 그룹을 또 형성을 했어요. 제가 저 노스캐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유학생들 저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 학교 기숙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영적인 일이 어려운지요. 성도님들, 영적인 싸움은 어려워요. 쉬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참 우스운 게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소위 전도를 하잖아요. 자기들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런데 말 안 듣죠.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집에 갔다 나오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먼저 털거려요. 유명했어요. 저 집에서도 먼지 떨고 나왔다면서 이제. 네. 바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뭡니까?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지 떨어서 고발의 증거물로 삼아라. 자, 예수를 받고 회개하면 생명이요. 예수를 거부하면 뭐죠? 저주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듯 사람의 영혼을 가름질하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우리가 무슨 심판하는 사람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발 먼지 떨지 마세요. 안 떨어도 돼요. 그건 주님께서 이제 하실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방인들이 살던 땅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경계를 넘으면서 신발을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님들이나 저나 신발 떨 필요가 없어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전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구나. 한 영혼이 심판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가느냐, 예, 그와 같은 그런 귀한 일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공급하시는 주님이세요.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걸 얼마나 든든한 그런 삶을 저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뭐죠? 예, 우리가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서를 볼 때는 이 구절과 또 병행하는 다른 복음서 구절을 보면은 도움이 된다 그랬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좀 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좀 나와 있습니다. 9장에 예,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서 이 사도행전의 맨 끝에 사도행전 28장 거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더라,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나는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누가 다스리는 곳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은 회개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상 사람들 회개하는 거 조심해야죠. 물론 저희들이 얘기할 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 때는요, 정말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 복음답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 지금 어렵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면은요, 형통한 얘기, 그 이전에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좋은 소식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 필요하죠?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 행사던 그런 삶, 그런 모든 교만, 그런 거짓을 버리고 예수 믿고 순종하며 새 삶을 살라고 하는 그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실 때 한번 좀 어떨 때는 좀 우리가 움츠려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머뭇머뭇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이 있어도 그냥 저 발만 비비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그런 비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혼잣말 하세요. 혼잣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 말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일인데 혼잣말. 저 혼잣말들 가끔 하시죠? 뭐 일하기 전에 막 혼잣말 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그거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혼잣말 잘 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혼자 또 얘기해요. 하긴 그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에게 스스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혼자 말하면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끝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누가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세요. 그냥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할 일이 있었는데 할 일을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할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요 내가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의 어떤 그런 전하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는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울그락불그락했던 그 얼굴만 기억하느냐, 그런 차이예요. 예수님을 집중하는가, 예수님을 기억하는가. 14절을 보시면은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헤롯 왕까지 그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들이 물론 신유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도 그 예수의 이름을 듣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에 정말 결실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평생을 산 다음에 우리가 남기는 레거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간 그 아름다운 자취가 있다면 아름다운 자취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았던 삶일까요?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삶을 사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를 기억하면은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원하죠, 그죠? 예, 그런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수고했다. 예수의 이름을 너는 위해서 너의 삶을 잘 드렸다. 이제 안식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런 칭찬을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내가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하나보다는 항상 둘이 좋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 굉장한 사실이에요. 예.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 컴패니언십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지혜가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꼭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뭘 어떻게 얘기할지 모를 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또 좀 믿음이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짝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나 혼자 하려니까 어렵고, 나 혼자 하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 혼자 하려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냥 뭔가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찾거나 그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둘씩 갈 때는요, 동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씩 가면 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씩 가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또 능력받고 또 거꾸로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씩.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나의 영적인 그런 파트너는 누군가,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호흡이 맞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가. 부부가 돼도 좋고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니면은요 항상 근처에 같이 사는 사람도 좋고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단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번 기도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단짝이 되어서 한번 같이 나가보십시오. 그럼 혼자 하는 것 전혀 다른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 잘하는, 참 안타깝게도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인지 아세요? 둘이서 잘 짝져가지고 다니는. 에휴, 그거 거기 지혜가 있다고요. 참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둘이 다녀요. 혼자 다니는 거 못 보셨죠? 절대 혼자 안 다녀요. 화장실 갈 때 혼자 가겠지만 그 이외에는요 둘이 꼭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요, 제가 한번 저 목격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또 텍사스에 있을 때 저를 전도하려고 또 왔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제자예요, 프렌티스예요. 한 사람은 엘더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나이 차이가 한 5-6살 나는데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제 먼저 이 훈련 받는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케이스는 다 끝난 다음에 이 다른 저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훈련하는 트레이너 같은 그런 사람은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보니까 그때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나가가지고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은 두 사람이 괜히 제가 또 불러들여가지고 앉혀놓고선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때는 둘이서 달라붙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명이면 어떻게 컨트롤 하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얘기하면 이쪽에서 또 치고 들어오고,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둘이구나 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뭐 이제 뭐 또 뭐 헬라어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방에 가서, 그때는 또 제가 한참 또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또 아는 척 하려고 그랬겠어요. 제 방에서도 또 잠깐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헬라어 저기 신학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얘기해보자고 이렇게 펴고선 얘기하니까는, 그 말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옆에 사람이 금방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둘의 그런 능력을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둘의 능력을 아시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한번 우리가 둘이서 나가려면 시간도 우리 맞춰야 되고 어려운 것이 있죠, 그죠? 혼자라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꼭 둘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보내기 원하세요. 저희들이 그와 같은 보냄받는 그런 일은요, 우리 인생의 큰 특권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